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안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수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로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에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스다 광야에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소문이 멀리멀리 퍼져나가서 디베리아에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예수님 계실 만한 곳을 찾아다니다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벳새다 광야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떡과 생선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달라는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신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때라 수탈도 많이 당하던 때였고 또 로마에 빌붙은 여러 관리들에게도 억압이 많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고 또 유랑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은 한 끼라도 이 먹거리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다른 복음서에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이런 말씀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사람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떡 한 조름이라도 먹여 보내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먹거리를 찾아하고 먹거리를 찾아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된 그러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걸 주실 생각보다는 아주 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들은 갈등 속에서 실망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그 말씀이 6장 66절에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주지 않으셔서 그 사람들이 떠나가도록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먹거리보다도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이의원 선교사님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선교사님이지만 목사님이 아니시고 평신도 선교사님이십니다. 지금은 보이피디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태국과 미얀마 함께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소위 말하면 이 변방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입니다. 거기는 도박과 마약과 매춘 때문에 범죄가 끊이지 아니하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동네인지 대부분의 아이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지나는 아주 가난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분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들어보니까 이분은 본래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에서 대단히 큰 선교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날마다 줄지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주는 소위 급식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하면 할수록 그 가슴 속에 고민이 깊어지게 됐답니다. 왜냐하면은 밥을 주면은 당장에 배가 부르지만은 조금 오면은 다시 배가 고파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을 생각해 보니까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희망이 없는 일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배고픈 사람들이 여기에 다시 와서 줄 서지 않고 스스로 먹거리를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이러한 생각을 해서 그 해결책으로 당장 밥 한 그릇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밥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구원해 주는 것이고 그 교육 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담긴다고 할 것이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해결해 줄 뿐만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란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 선교단체를 떠나서 보이빛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지금 그곳은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있지만은 그 시간부터 얼마 지나면서 그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되었고 밥과 함께 교육을 제공하는 사역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수고하고 계신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밥도 중요하지만은 내일의 구원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 역시 그러한 겁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은 한마디로 먹거리를 찾아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셨는데 당장 한끼 해결을 위한 떡에만 관심 있는 것을 참 안타깝게 여기셔서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떡은 아무리 달라 그러고 뭐 아무리 먹어봤자 그것은 지금 오늘의 문제만 해결할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면서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이렇게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추구할 것을 저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 먹을 걸 달라고 그러는데 이들이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다 종합해서 들어보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먹을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적의 음식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옛날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생각이 그들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나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 조상들만 해도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가 만나를 주어가지고 배부르게 먹진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고 그러는데 그 소문 듣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뭔가 그런 기적 같은 음식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이해하는 것처럼 끄집어낸 이 사람들의 이 만나 이야기에는 여러분 참 심각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오늘 만나를 주신 분에 대한 오해를 저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세가 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광야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분은 모세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그러니까 당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만나와 같은 무언가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몰라요. 그냥 아주 특별한 선생님, 선지자, 뭐 어떤 능력 많은 분으로 이해를 하고 이전에 모세가 우리에게 우리 조상에게 만나를 줬다고 하면은 지금 예수님 당신도 기적과 같은 양식을 우리들에게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이라고 바르게 알려주시고 지금 너희에게 주려는 것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만나의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만나의 한계를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만나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아침마다 이 만나가 내렸지 않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세 끼 만나로 떡도 해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생을 누렸나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만나를 하루 세 끼 40년을 먹었어도 결국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좀 더 오래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은 그분들도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만나는 영생의 양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만나의 한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나를 거두다가 하룻밤 지나면 어떻게 되죠? 다 썩어버리죠. 그런데 이 썩어 먹지 못할 양식을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만나가 처음 내리게 될 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둬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광야의 그 사람들은 욕심 가지고 많이 거둬다가 소위 말하면 저장까지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나고 썩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게 됐잖아요. 이 썩지 못할 양식에 대한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 인간 모습 참 딱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썩을 양식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얻어야 됩니까?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지요.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음료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영혼을 위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나는 입으로 먹는 음식이었다고 할 것이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분이십니다. 만나가 하루를 위한 음식이었다고 할 것이면 예수님은 영생을 위한 양식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여 오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뭐 당장 떡을 주셔야 될 분이 무슨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무슨 영생의 양식 이런 얘기만 하시나?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누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고. 어려워.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가 없어.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6장 60절에 나오지 않아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생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가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모른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로 우리 속에 등불을 밝혀주시면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돼서 그 자리에서 떠나고 만 것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도 이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뭘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가? 이게 문제지요. 오늘 하루를 위한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습니까? 오늘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이 본문의 이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되고 말 겁니다. 오늘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면은 여러분 그게 기본적 신앙이 되는 것이고 썩을 양식을 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눔으로써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이 인생에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에 우리 에너지와 시간과 정성을 쏟아붓는 그런 인생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영원한 것을 찾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다 바꾸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방금 전에 이 영원한 양식이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서 먹는 나의 양식으로 삼는 비결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28절 29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내가 그분을 나의 영혼으로 먹고 마시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될 때 내게 영생을 위한 양식이 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담는 그릇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그릇은 다름 아닌 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몸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목사님, 몸이 한 다섯 개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옷장에 보면 옷걸이에다가 옷을 걸어놓고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하고 선택해서 입는 것처럼 몸이 여러 개 있으면은 아, 글쎄, 오늘은 내 생명이 어떤 몸 속으로 들어가서 나갈까? 이 몸은 어저께 많이 썼으니까 좀 쉬라고 그러고 오늘은 딴 몸, 이거 오늘은 이 몸 속에 들어가서 나가자 이렇게 바꿔 들어가서 운동하러 나갈 때는 좀 튼튼한 몸으로 골라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나가고 그러면 좋은데 여러분 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몸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몸 속에 지금 생명이 들어가서 약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 몸 속에 있는 생명 이건 또 어떤 겁니까? 여기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두근두근 뛰는 것으로 상징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점점 힘을 잃고 약해져 가다가 사라질 생명이지 않습니까? 또 이러한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안타깝지만은 제한된 생명과 함께 사라질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몸이지만은 이 몸도 내가 아무리 매만지고 가꾸고 뭐 온갖 노력을 다해도 여러분 다 몸짱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게 내 마음대로 몸짱하고 싶다고 해서 몸짱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몸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라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담을 수 있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새로운 몸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몸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 몸이 무슨 몸이겠어요?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이란 말씀이에요. 부활의 몸 안에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 몸 가지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다시 살린다고 하는 이 말씀이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9절 40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다시 살려내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지금의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 안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께서 먼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만지게도 하셨고 부활의 몸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몸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몸은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신비로운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그 다음 열매가 계속 맺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은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함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부활의 몸을 말씀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가 되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 슬프고 괴롭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그 여러 걱정들과 고민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결국 거기를 헤쳐서 들어가 보면은 궁극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 있어요. 내 생명이 사라지고 내 몸이 죽게 되는 두려움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들인데 이게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이게 언제 꺼져버릴지 언제 이 몸이 수명이 다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 썩어 없어지게 될지 썩을 양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먹여왔는데 이 몸 역시 썩을 몸이 돼가지고 나중에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분 고통이 되는 겁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딘 켈러 목사님 아시나요? 딘 켈러 목사님은 뉴욕 맨하탄에 있는 리드머 장로교회의 설립자이신 분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20년 동안 초대형 교회로 성장시키고 48개의 도시에 250여 교회를 개척하신 그러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목회하시면서 신앙적인 서적, 이 책자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쓰신 책은 부활은 있다. 아주 간단한 그런 책을 출판하셨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 책을 쓰면서 그 책 서두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가장 많이 느낀 책이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 동안에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역사하셨다고 말씀을 했을까?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요, 그 책을 쓰는 동안에 췌장암을 앓게 됩니다. 췌장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꺼져가고 사라져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함께 췌장암이 찾아오게 됐는데 그런 중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책을 집필하면서 나는 이렇게 쓰러져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한다. 이걸 믿으니까 이분이 그 책을 집필하는 내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함께하시고 그 은혜가 사무치고 감격스러운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가장 많이 느낀 책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주님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이 기쁨, 이 소망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살면 세상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부터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저의 모교인 서울 장신대의 총장을 역임하신 고 박창환 목사님, 그 목사님은 5대 목사님의 가정이고 6.25 전부터 1990년까지 41년을 장신대의 교수로서 봉사하셔서 아마도 가장 많은 목사 제자를 두신 그런 어르신인데 몇 년 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을 다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이게 최근에 알려지게 됐는데 그 맨 끝에 내려가 보면은 자녀들에게 남기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유언으로 써놓은 거죠. 죽은 몸은 곧 썩어서 없어진다. 아무 가치도 없는 분토 같은 나의 시체 때문에 울고 불고 할 필요가 없다. 화장해서 날려보내고 더 이상 죽은 시체 때문에 자손이나 친지들이 어떤 수고도 하지 말기를 바란다. 나의 이 마지막 시간을 막내 아들 선진 목사 가족과 그 교회의 사랑을 받으면서 평안히 지날 수 있었으니 그 얼마나 축복인가. 우리 가족과 친지들이여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는 나의 영화로운 몸을 거기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남은 날에 남은 삶에 충성하기를 바란다. 이런 유언을 남기셨어요. 목사님은 내가 죽걸랑 이 몸을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어디다가 장례를 지내라 잘 지내달라 뭐 이 몸을 부탁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몸에 대한 집념이 그 목사님은 없으셨어요. 그저 화장해서 없애달라. 왜? 마지막 그 밑바닥 그 목사님의 가슴 속에 있던 거는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몸에 대한 소망만 있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 끄트머리에 보게 되면 영화로운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 소망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살 때 이 몸으로 인한 욕망이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세상의 끝에 가서 되돌아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살아서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들이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영원히 존재할 것, 그걸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건 말이 이 세상에 다 쓰러지고 없어진 그 위에도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나머지는 다 바람에 나는 것처럼 없어질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 안개처럼 다 사라질 것들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그것 얻었다고 기뻐하고 그거 못 얻었다고 슬퍼하고 아웅다웅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그 귀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런 모든 곳에서 벗어나 자유하는 새처럼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매이기 쉬운 모든 곳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떠한 감정의 사슬에도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털털 털고서 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힌 거 다 풀고 놓을 거 다 놓고 그러면서 가벼운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술가. 헨리 나우엔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생사고비를 넘나드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고통 앞에 섰었던 그분이죠. 이후에 그분이 거울 너머의 세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자신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 가지의 감성을 거기에다 다 적어놓았습니다. 그분이 죽음의 직면에서 생각해 보니까 후회스럽던 것이 몇 가지 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진정한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나는 죽는다.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헤어지는 거야. 뭐 이게 슬플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을 앞둔 헨리 나우엔에게 무엇이 고통이었을까? 그가 고통스러운 것. 문제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과 나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나 먼저 떠나야 한다는 그것이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살지 못해서 두렵고 헤어지는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얽히고 설킨 감정의 끈을 정리하지도 못한 채 그게 뭐라고 그렇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로 용서받지 못한 그런 상태로 죽음으로 끝내야 된다고 하는 그거 바로 그것이 그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함몰되어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끝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풀어놓고 거기에서 벗어나 여러분들을 자유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내가 그런데 매여서 살아야 하나 말이죠. 내 인생 짧은 시간을 허튼 데 소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다 벗어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축복으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용서하고 내려놓고 오늘 양보하고 선을 행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나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귀한 축복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런 부활 소망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여기서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면서 영생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도 흔들림이 없이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잠자면 깨는 것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으로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주의 부활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흡양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바친 손길 손길마다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부활의 소망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곳에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영생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귀한 그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